From the Conference Center at Temple Square.
솔트랙시티 템플 스퀘어의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81차 연차 대회입니다. 총괄리 역원들과 교회 본부 역원들이 말씀하게 되며 본 모임의 음악은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이 제공합니다. This broadcast is furnished as a public. 본 방송은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사전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음, 녹화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회 제1회장단체 1보좌인 헨리 B. 아이어링 회장이 본 모임을 사회합니다.
Brothers and sisters,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81차 연차대회 네 번째 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제 오전 모임에서 알려드렸듯이 1936년 4월에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님이 교회 보장 프로그램이라고 불린 본부 중심의 복지 프로그램 설립을 발표하셨습니다. 본 모임은 이제 교회 복지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는 이 프로그램의 75주년을 맞이하는 모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 해 동안 수많은 사람의 삶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 모임의 음악은 몰몬 태버나클 합창단이 제공하며 지휘에는 맥 윌버그, 오르간 반주에는 리차드 엘리엇과 앤드류 언스워스가 수고하시겠습니다. 합창단이 이 모임의 시작을 알리며 예수님은 구원 반석을 불렀고 이제 안식일을 부르겠습니다. 개회 기도는 70인 정원의 게리 E. 스티븐슨 장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 세계에서 함께 모여서 이 연차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선지자에 대해서 감사드렸고, 특별히 토마스 에스 무슨 회장님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일 회장단과 12사 정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을 존경하고 지지합니다. 또한 회복된 복음에 대해서 감사드렸고, 또한 신권의 열쇠가 회복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정치적 자연재해로 당신의 많은 자녀들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당신께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평안을 전해주시길 간구드립니다. 또한 일본에 있는 지역 성도들을 그렇게 해주시길 간구드립니다. 그들의 짐이 당신에게 짐어질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그 열매를 맛볼 수 있고, 특별히 당신의 아들의 속죄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이런 간청을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합창단이 들으라 만방 하늘 음성을 부르겠습니다. 합창이 끝나면 제1회장단 제2보좌이신 디터 F. 우르트도프 회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분의 말씀 후에 70인 정원의 폴 V. 존슨 장로님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후에 교회 감리감독단의 H. 데이비드 버튼 감독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Come, ye patient, see your head. What a marvelous choir.
참으로 훌륭한 합창이었습니다. 세계사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 중 하나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성도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기던 사울이라는 청년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십니다. 사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으므로 초기 교회의 많은 회원이 그를 피하려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사울은 그들을 뒤쫓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울을 영원히 변화시켰습니다. 사실 전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성스러운 사건이 1820년 조셉 스미스라는 소년에게도 일어났음을 간증합니다. 우리는 하늘이 다시 열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간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사울이나 조셉 스미스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침례의 물에 서 있으나 물속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간증의 문턱에서 기다리지만 진리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자의 길에서 작은 신앙의 발걸음을 떼는 대신 뭔가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믿지 않을 수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앉아 뭔가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며 나날을 보냅니다. 평생 충실한 교회 회원이었던 한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그 자매님에게는 남모르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수년 전 딸이 잠깐 병을 앓다가 사망했는데 자매님은 그 충격으로 늘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그런 비극적인 사건 뒤에 생기게 되는 큰 의문이 생겼고 자매님은 이를 괴로워했습니다. 자매님은 자신의 간증이 이전과 같지 않다고 솔직히 인정했고 눈으로 하늘이 열리는 모습을 보기 전에는 신앙을 되찾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매님은 기다리기만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앉아 기다리고만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제자로서 온전히 참여하기를 미룹니다. 신권을 받고 싶지만 그 특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를 주저합니다. 성전에 들어가기를 바라지만 신앙을 행사하여 합당하게 되기를 미룹니다. 그들은 칼 블로흐의 웅장한 그림에서처럼 그들 앞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그들의 의심과 두려움을 단번에 없애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사실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려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주님에 대한 이해력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퍼즐처럼 한 번에 한 조각씩 주어질 것입니다. 각 조각이 따로 있을 때는 알아보기가 쉽지 않고 전체 그림과 관련시키는 것이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조각 하나하나는 전체 그림에 대한 이해를 조금씩 조금씩 더해줄 것입니다. 결국 조각이 충분히 모이면 그림 전체의 웅장한 아름다움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의 경험을 되돌아보며 구주께서 우리 곁에 오셨음을 단번에가 아니라 조용히 부드럽게 거의 알아채지 못하게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앉아 마냥 기다리고만 있지 않고 신앙으로 나아간다면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간증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평안을 구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업고서 여러분 앞에 놓인 장애물을 건너실 것입니다. 종종 그분은 우리가 마음으로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목소리를 더 잘 들으려면 우리 생활에서 세상적인 소음을 줄여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영의 속삭임을 무시하거나 차단한다면 그 소리는 점점 더 듣기 힘들어져서 결국 완전히 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영의 속삭임을 듣는 방법을 배우고 그 속삭임에 열심히 귀 기울입시다.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은 이 점에 대해 우리의 모범이 되십니다. 몬슨 회장님이 영의 속삭임에 귀 기울인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홀런드 장로님이 언급하셨던 예가 하나 있습니다. 언젠가 몬슨 회장님이 루이지애나주를 방문했을 때 한 스테이크 회장님이 그분에게 크리스탈이라는 10살 난 소녀를 방문해 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암 말기 환자였습니다. 크리스탈의 가족은 몬슨 회장님이 와주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집은 멀었고 일정이 꽉 차 있어서 따로 시간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몬슨 회장님은 방문 대신에 스테이크 대회에서 기도를 맡은 분들에게 크리스탈에 대해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주님도 가족도 그것을 이해하리라 여겼습니다. 대회 토요일 모임에서 말씀을 하려고 일어나던 몬슨 회장님은 이런 영의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분의 눈에 눈물이 고여 적어둔 말씀 노트가 흐릿해졌습니다. 노트대로 모임의 주제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려 했으나 그 어린 소녀의 이름과 모습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몬슨 회장님은 영의 속삭임대로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몬슨 회장님은 99마리의 양떼를 두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한 마리의 양을 만나기 위해 먼 거리를 여행하셨습니다. 그 집에 도착하자 몬슨 회장님은 병이 심해서 일어날 수도 없고 힘이 없어 말도 하지 못하는 그 아이를 가만히 응시하셨습니다. 아이는 병으로 시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주님의 영으로 깊은 감동을 받은 몬슨 회장님은 아이의 갸냘픈 손을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크리스탈, 내가 왔단다. 그 아이는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몬슨 형제님, 와주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속삭임이 주어졌을 때 이를 듣고 그대로 행할 것이라는 주님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됩시다. 그런 사람은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주여 나로 무엇을 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때때로 주님의 음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영의 계시가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우리에게 직접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삶에서 의문과 염려에 대한 답을 구할 때 먼저 스스로 연구하고 그 다음 인도를 구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응답은 우리가 신뢰하는 친구와 가족의 말이나 지혜를 통해서 또는 경전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도 올 수 있습니다. 제 경험을 비추어 보면 우리가 받는 매우 강력한 속삭임 중에는 우리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우리 자신만을 생각한다면 삶에서 아주 강력한 영적 경험과 심오한 계시를 많이 놓칠 수도 있습니다. 킴벌 회장님은 이 개념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그러나 보통 다른 사람을 통해 우리의 필요사항을 충족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봉사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각자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사항에 민감해야 하며 그들에게 봉사해야 할 성약의 책임이 있습니다. 구주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축복하며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종종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우리가 무릎을 꿇고 있는 동안 오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주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중에 찾아옵니다. 이타적인 봉사와 헌신은 우리의 영을 정화하고 우리의 영의 눈에서 비늘을 벗겨주며 하늘의 문을 엽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될 때 종종 우리는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도 함께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계시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주님께서는 진리에 대한 간증을 다른 이들과 나누려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아담의 시대 이래로 모든 선지자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그분의 회복된 교회의 회원인 우리가 어느 때든지 우리의 입을 열어 기쁨의 찬 소리로 그분의 복음을 선포하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은 늘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차라리 손수레를 끌고 수천 킬로미터 거리의 평원을 횡단하는 것이 친구와 동료들에게 신앙이나 종교라는 주제를 꺼내는 것보다 쉬울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떻게 보일까 걱정하거나 관계가 멀어질 것을 우려합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누려는 것은 기쁨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해 전 우리 가족은 거의 모든 경우에 우리와 종교가 다른 이웃들과 더불어 생활하고 일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주말을 어떻게 보냈냐고 물으면 우리는 운동 경기나 영화, 날씨 같은 주제를 피하고 주말에 우리 가족이 했던 종교적인 경험을 나누려고 노력했습니다. 성찬식에서 청소년 연사가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나오는 표준에 관해 어떻게 말했는지 또는 선교 사업을 떠나는 청년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감동을 받았는지 또 우리 가족이 복음과 교회를 통해 특정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설교조로 이야기하거나 위압감이 들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제 아내 해리엇은 영감을 주거나 고양시키거나 또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찾아 나누는 일에서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것은 종종 더 깊은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삶의 역경에 대처하는 방법에 관해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종종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들에겐 쉽지요. 교회가 있으니까요. 다양한 소셜 미디어와 우리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수많은 유용한 기기를 통해 복음의 좋은 소식을 나누는 것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쉽고 더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제 말씀을 들으며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낸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시작한 지 10분이 지났는데 아직도 비행기 얘기가 없으시네. 젊은 친구 여러분, 입을 열라는 주님의 권고가 오늘날에는 복음의 좋은 소식을 문자와 블로그 등으로 나누기 위해 손을 움직이라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모든 일에는 적절한 때와 장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현대 기술이라는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마련하신 위대한 계획에 대해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고 그것을 우리 직장뿐 아니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한마디의 간증이 연쇄 작용을 일으켜 다른 사람의 삶에 영원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따라 생활한다면 사람들은 이를 알아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삶에서 빛난다면 그리고 우리가 기쁨에 차 있고 세상에서 평화롭게 지낸다면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선교 사업에 대한 위대한 말씀 중에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가 남긴 이런 단순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필요하다면 말로 전하라. 그렇게 할 기회는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앉아 너무 오래 기다리기만 하면서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저는 주님께서 오늘날 그분의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간증합니다. 주님은 또한 진지한 마음과 진정한 의도로 그분께 나아오는 모든 이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며 그분을 찾고 그분의 길을 걸음으로써 그분을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위안과 평안과 이해력을 주십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주님께서 뜻하시는 길로 나아가고 있음을 간증합니다. 그분께서는 이 교회를 인도하시며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분의 이름을 받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앉아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말고 대신 신앙과 소망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자의 길에서 우리 모두가 구하는 빛으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축복을 남기며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지상 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는 시험과 시련, 고난을 겪게 되며 인생살이에서 마주치는 어떤 시련은 혹독하기까지 합니다. 그 시련이 질병이든 배신이든 유혹,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자연재해든 또는 다른 호된 시련이든 간에 환난은 필멸의 삶에서 겪는 경험의 일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특정 어려움에 직면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 중 한 가지가 신앙의 시험을 통해 주님께서 명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는지 보기 위함임을 압니다. 다행히도 지상생활은 이러한 시험을 겪고 통과하기에 완벽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련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시련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극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환난에 올바로 대처한다면 환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성별될 것입니다. 올슨 F. 휘트니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과 시련 중에 쓸모없는 것은 없습니다. 특히 참을성 있게 견뎌낸다면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인내는 성품을 강화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며 영혼을 키우고 우리를 더 온화하고 자애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얻고자 하는 가르침은 슬픔과 고통, 수고와 고난을 통해 주어집니다. 최근에 9살 배기 소년이 희귀 골수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진단 결과와 아울러 수개월을 요하는 화학요법과 주요 수술을 요하는 치료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의사는 소년과 가족 모두에게 몹시 힘든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과정이 끝나면 제가 예전과 같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훨씬 더 강하고 멋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겪는 시련이 인생에서 가장 감당하기 힘든 시기와 영혼에서 가장 연약한 부분에 집중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의 목적이 개인적인 성장에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시련이 우리의 특별한 필요사항이나 약점을 겨냥한 것처럼 보일 만큼 개별적일지라도 놀랄 이유는 없습니다. 누구도 특히 옳은 일을 하려고 애쓰는 성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떤 충실한 성도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나야? 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왜 주님께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지? 고난의 풀무는 인생에 끼어든 불순물을 불태워 가장 훌륭한 성도마저도 순화시켜 정금을 남깁니다. 순도 높은 광석도 불순물을 제거하려면 정련돼야 합니다. 착한 사람이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주처럼 되기를 바라는데 주님께서도 온갖 고통과 고난과 유혹을 겪음으로써 배우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등산로 중 하나는 로건 캐년에 있는 크림슨 트레일입니다. 장대한 석회암 절벽 정상을 따라 이어지는 이 길의 주요 부위에는 협곡과 골짜기 아래로 아름다운 장관이 펼쳐집니다. 그렇지만 절벽 정상에 오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곳에 이르기 위해서는 끝없는 오르막길을 지나야 하며 등산객들은 정상에 다다르기 직전에 산행 중 가장 가파른 길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 절벽은 골짜기 시야를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하면 노력한 이상의 보람을 느끼게 되는데 정상에 오르면 숨막히게 아름다운 경치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경치를 감상할 유일한 길은 산에 오르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경전과 인생살이에서 가장 암울하고 위험한 시험을 통과한 직후에 괄목할 만한 업적이나 엄청난 성장이 따르는 모습을 자주 접합니다. 많은 환난 후에야 축복이 오느니라. 이스라엘 자녀들은 홍해가 갈라지기 전까지 옴짝달싹 못했습니다. 니파이는 위험과 형들의 분노에 봉착했으며 노세판을 얻을 때까지 실패를 여러 차례 거듭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어떤 악한 힘에 사로잡혔는데 그 힘이 너무 강해 멸망당할 운명에 놓인 것만 같았습니다. 거의 절망 속으로 가라앉았을 때 그는 하나님을 부르고자 온 힘을 다했고 바로 그 순간에 아버지와 아들이 방문하셨습니다. 종종 구도자들은 침례에 가까이 이르렀을 무렵에 반대와 박해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어머니들은 산고가 있은 후에야 출생이란 기적이 뒤따름을 압니다. 우리는 엄청난 시련 직후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합니다. 저희 할머니는 19살 무렵에 어떤 병에 걸려 심하게 아르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훗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걸을 수가 없었단다. 몇 달간 누워있다 보니 왼발이 완전히 무기력해져 버렸지. 뼈가 스폰지처럼 물러져서 발이 마루에 닿자 마치 전기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단다. 할머니께서는 고통이 극에 달해 병상에 누워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에서 발간한 소책자를 구해 읽으셨으며 후에 개종해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많은 경우 특정 어려움은 매우 중요한 일을 위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문제에 봉착해 있을 때는 앞으로 받게 될 축복이 그 당시에 겪는 고통이나 수치, 비통함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깨닫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바울이 환난에 경한 것이란 말을 사용한 점은 흥미롭습니다. 이는 매를 맞고 돌을 맞고 난파되고 옥에 갇히는 등 수많은 시련을 겪은 사람에게서 나온 말입니다. 저는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가 겪는 환난이 경하다고 여기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지만 현세와 영원한 세상에서 궁극적으로 받게 될 축복과 성장에 비하면 우리가 겪는 환난은 참으로 경한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과 시련과 고난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일생이라는 여정을 보내는 동안 우리는 딱 필요한 만큼만 받게 될 것입니다. 많은 시험들은 필멸의 삶을 사는 동안 주어지는 당연한 과정이지만 이 시험들은 우리가 진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상에서의 성역을 마치실 무렵 구주께서는 역사를 통틀어 가장 험난한 시험이었던 겟세마네와 골고다에서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이러한 고통 후에 영화로운 부활이 있었으며 언젠가 우리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리란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절 아침에 무덤이 열려 비게 되고 또한 우리가 언젠가 불멸과 영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고난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고통 없는 성장을 바라며 아무런 투쟁도 없이 강인함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쉬운 길을 택하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고된 훈련을 마다하는 운동선수는 결코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은 너무도 자명합니다.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인도해주는 일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과 고난 중에 감당 못할 일은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로버트 D. 헤일즈 장로님은 심각한 병고에서 회복된 후에 연차대회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따금씩 저는 제가 배워야 할 교훈을 확실히 배웠으며 더 이상의 고통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고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간구는 아무 소용이 없는 듯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결하게 하는 이러한 시험의 과정을 주님의 시간에 따라 주님의 방법대로 견뎌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또한 이러한 역경과 시련을 혼자서 감당하도록 버려지지 않고 수호 천사들이 함께하리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천사의 모습을 한 이들 가운데에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있었으며 누구보다도 제 사랑하는 동반자인 메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따금씩 주님께서 바라실 때 저는 하늘 천사들의 방문으로 위로를 받아 어려운 시기에 위안과 영원한 평안을 느꼈습니다.
Our Heavenly Father loves us.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 시련과 그 곤경과 그 고난 중에 받들어주심을 얻을 것이요 마지막에 들리움을 받을 것임을 압니다. 언젠가 휘장 저편에 가게 되면 우리는 누군가가 단지 자, 내일은 끝났도다 라고 말해주는 것 이상을 바랄 것입니다. 그 대신 주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시기를 바랄 것입니다. 저는 바울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압니다. 또한 그분들의 도움으로 이 생에서 직면하는 환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그분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1897년 청년 데이비드 오 맥케인은 전도용 소책자를 들고 어느 집 문 앞에 섰습니다. 스코틀랜드 스털링시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던 그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가가호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에는 초췌한 모습의 부인이 문을 열고 나타났습니다. 차림새는 몹시 남루했으며 볼은 움푹 패고 머리카락은 온통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 부인은 맥케이 장로가 건넨 소책자를 받아들더니 평생 잊지 못할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이것이 빵을 갖다 주나요? 이 만남은 젊은 선교사에게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맥케이 장로는 훗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인간의 현세적 구원에 관심을 두어야 하고 또 그러고 있다는 점을 깊이 깨달았다. 나는 그 문을 나서면서 사람과 하나님에 대해 쓰라린 기억만을 갖고 있는 그 부인으로서는 복음 메시지를 받아들일 아무런 여유가 없다고 느꼈다. 그 부인은 물질적인 도움이 절실했으나 내가 알던 바로는 스털링 시에는 그런 도움을 줄 만한 단체가 전혀 없었다. 몇십 년이 지난 후 세계는 대공황에 따른 후폭풍으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인 1936년 4월 6일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과 그분의 보좌였던 제일 루벤 클라크와 데이비드 오 맥케인은 훗날 교회 복지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2주 후 멜빈 제이 벨라드 장로가 초대 위원장으로 해롤드 비리 장로가 집행이사로 지명되었습니다. 그 일에는 범상치 않은 노력이 따랐습니다. 비록 주님께서는 뛰어난 사람들을 불러 그 일을 관리하게 하셨으나 제일 루벤 클라크 회장님은 다음과 같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복지 프로그램은 그랜트 회장님이 성신으로부터 받은 계시에 따라 마련된 것이며 그 이후로는 그 일을 담당하는 형제들이 받은 동등한 계시에 따라 수행해 왔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확고부동한 결의를 보입니다. 그랜트 회장님은 아무리 비용이 들더라도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제도를 원했습니다. 그분은 이 일을 하기 위해 세미나리를 중지하고 한시적으로 선교 사업을 중단하고 심지어는 성전을 폐쇄해서라도 사람들을 굶주리게 만들지 않겠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고든 비 힌클리 회장님이 니카라과 마라과시에서 19,000명이 넘는 인명을 앗아간 파괴적인 허리케인으로부터 살아남은 1,300여 명의 교회 회원들에게 말씀하실 때 저도 그분 곁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의 자원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여러분이 굶주리거나 헐벗거나 거할 곳이 없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마땅히 해야 한다고 정하신 방법대로 도울 수 있는 일을 다 하겠습니다. 복음의 중심을 둔 이 영감받은 노력에는 뚜렷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개인의 책임과 자립을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메리온 지 롬니 회장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궁핍한 자들을 도우려는 좋은 의도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의 대다수가 사람들이 스스로를 돕게 한다는 뜻과는 상반되게 그저 사람들을 돕는다는 근시안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립은 검소한 생활과 경제적 자기 훈련을 통해 얻어집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가족은 할 수 있는 한 자신의 현세적 복지를 책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각 세대는 자립의 기초가 되는 원리들을 배워야 합니다. 다시 말해 부채를 피하고 검약을 생활화하며 어려울 때를 대비하고 살아있는 선지자의 권고를 듣고 따르며 필요와 욕망을 구별하는 훈련을 하고 이런 원리에 따라 생활해야 합니다. 궁핍한 사람을 돕는 일을 강화시키는 목적과 약속 및 원리들은 현세를 위한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이 성스러운 사업은 고난 중에 있거나 궁핍한 사람만을 이롭게 하고 축복하려는 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이 지상에 있는 동안 서로를 돌보는 데 온전히 관여하지 않고서는 영생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자성 과정을 통해 희생과 헌납이라는 해왕국의 원리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베냐민 왕은 우리가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구제활동에 참여하는 이유 중 하나는 매일 죄의 사유함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 없이 생활하기 위함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의로운 사람들이 입은 옷의 천은 늘 자선이라는 금실로 짜여졌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평화롭고 지역사회가 번영하기를 염원합니다. 악이 버림받고 선과 정의가 승리하는 인정 많고 덕이 있는 사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전을 짓고 회원수가 얼마나 많이 증가하며 세상 사람들 눈에 얼마나 긍정적으로 비치든 간에 약한 자를 도우라, 처진 손을 일으켜 세우며 연약한 무릎을 강건하게 하라라는 이 큰 계명을 소홀히 하거나 또는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정죄받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할 것이며 가슴 속에 품은 환희에 찬 소망은 뜬구름을 잡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 2만 7천 명에 이르는 감독님들이 가난한 자의 필요를 돌보기 위해 그들을 찾아 나섭니다. 감독은 헌신적인 상호부조의 회장을 포함한 신권지도자와 보조조직 지도자들로 구성된 와드 평회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들은 나그네를 구조하기 위해 달려가 고통으로 상처받은 가슴에 향유와 포도주를 붓고 고아의 눈물을 닦아주고 과부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교회 회원과 지도자들의 마음은 이웃을 사랑하고 보살피려는 거룩한 정신과 교리로 감화되고 인도받습니다. 남미에 있는 한 신권 지도자는 자신의 작은 스테이크에 소속된 회원들의 굶주림과 궁핍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 지도자는 아이들이 배고픔을 겪지 않게 하려고 애쓰던 중 빈 땅을 찾아냈고 땅을 갈고 농작물을 심기 위해 신권 소유자들을 조직하였습니다. 그들은 늙은 말 한 피를 구하여 구식쟁기를 달아 땅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을 마치기도 전에 불행한 일이 생겨 그 늙은 말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 신권 형제들은 형제 자매들이 굶주림으로 고통받지 않게 하려고 낡은 쟁기를 자신의 등에 붙들어 메고 거친 땅을 갈아나갔습니다. 그들은 형제 자매들의 고통과 침을 덜어주기 위해 문자 그대로 스스로 멍에를 맨 것입니다. 곤궁에 처한 사람들을 돕겠다는 결의를 보인 한 사건이 제 가족 역사에도 있었습니다. 윌리와 마틴 선수의 부대에 대해 그리고 그 충실한 개척자들이 서부로 가는 노정에서 춥고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는 동안 어떻게 고통받고 죽어갔는지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제 고조부이셨던 로버트 테일러 버튼은 브리감 영으로부터 말을 타고 가서 그 소중하고 절망에 처한 성도들을 구조하라는 부탁을 받은 분들 가운데 한 분이었습니다. 그때 상황에 대해 고조 할아버지는 일찍 이렇게 썼습니다. 눈이 깊이 쌓였고 무척 추웠다. 너무 추워서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온도계가 영하 24도를 가리킬 만큼 추워서 사람들은 여행할 수 없었다. 오도가도 못하던 성도들에게 구조품을 나눠주고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봤지만 여러 사람이 쓰러져 길가에 묻혔다. 구조된 성도들이 에코 캐년을 따라 여행을 계속하는 동안 마차 몇 대가 출산을 돕기 위해 멈춰섰으며 이윽고 한 여자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은 산모가 갓난아기에게 덮어줄 옷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살을 내는 추위 속에서도 제 코조 할아버지는 집에서 만든 입고 있던 셔츠를 벗어 아이에게 덮어주라고 산모에게 주셨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자신이 태어난 곳과 당시 상황을 잊지 말라는 뜻에서 에코 스콰이어스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 후 할아버지는 교회 감리 감독단의 부름을 받아 30년이 넘게 봉사하셨습니다. 89살이 되었을 때 로버트 테일러 버튼은 즉 제 고조 할아버지는 몸져 눕게 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온 가족을 침대 곁에 불러 마지막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남긴 마지막 유언에는 짧지만 심오한 권고가 담겨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친절하거라.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궁핍한 회원들에게 필요한 자선활동을 조직하고 집행하도록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혁신적인 분들을 존경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방법으로 때로는 소리 없는 방법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주린 자를 먹이며 벗은 자를 입히고 병든 자를 돌보고 사로잡힌 자를 방문하는 분들을 존경합니다. 이 일이 바로 구주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성스러운 일입니다. 이 일이 바로 주님께서 이 지상에서 생활하셨을 때 즐겨 하시던 일입니다. 이 일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행하셨을 일입니다. 75년 전 시작은 초라했으나 인류의 영적 구원과 현세적 구원을 위한 제도가 태동했습니다. 그 이후 전 세계에 있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삶이 향상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 예언적인 복지 계획이 이 교회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미미하지 않습니다. 이 원리의 근저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복지 계획은 우리가 구주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모범을 어떻게 따르고 있는가 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을 나타냅니다. 서로 돕고 가난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일은 성결하게 되는 일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신 일입니다. 그분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순화시키며 들어올려주기 위해 성스럽게 계획된 일입니다.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어떤 율법사에게 주신 권고, 즉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권고를 우리가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이제 합창단과 회중이 함께 하나님의 일 부지런히 하세를 부르겠습니다. 합창이 끝나면 본부 상호부조의 회장단 제1보좌이신 실비아 H. 얼리드 자매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얼리드 자매님의 말씀이 끝나면 12사도 정원의 데이비드 A. 베드나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후 합창단이 오늘 세상에서 선한 일 했나를 부르겠습니다.
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의 제181차 연차 대회입니다.
From the beginning of time, the Lord has said.
처음부터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 중에서도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이 교회가 조직된 직후에 성도들에게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찾아보고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베풀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모든 계명에서 공통된 주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에서 제자의 길을 따르는 참된 의미입니다. 교회 복지 프로그램 75주년을 맞아 복지의 목적이 회원들이 스스로 자립하도록 돕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며 봉사하는 데 있음을 되새깁니다. 교회는 회원들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육체적, 영적, 사회적, 정서적 복지를 충족시키도록 돕기 위해 자원을 편성해왔습니다. 감독의 직책에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고 와드 회원들에게 그러한 교회 자원을 제공할 특별한 책임이 따릅니다. 감독은 신권정원회와 상호부조회, 그리고 특히 가정복음교사와 방문교사의 도움으로 그러한 책임을 수행합니다. 교회 복지의 중심에는 늘 상호부조회가 함께 왔습니다. 1842년에 조셉 스미스는 상호부조회를 조직하면서 자매들에게 이것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더 좋은 날들의 시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조셉은 자매들에게 상호부조의 목적이 불쌍한 자와 가난한 자, 민망인과 고아를 돕고 자선사업을 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낙담하고 상한 마음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고아의 눈물을 닦아주고 민망인의 마음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조셉은 상호부조회가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찾으려고 노력함으로써 즉 자애를 베풀 대상을 찾아 그들의 필요사항을 충족시켜 형제들이 선한 일을 행하고 지역사회의 도덕관을 바로잡으며 미덕을 강화시켜 도움을 주도록 격려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형제와 자매가 함께 노력합니다. 신권 소유자들은 영적 인도와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필수적인 지원을 합니다. 영감받은 가정복음교사들은 회원들의 삶을 축복하고 복음의 축복이 모든 가족에게 미치게 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집수리와 이사를 하는 가족을 돕거나 형제 구직 활동을 돕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힘과 재능을 나눕니다. 성어부재 회장은 감독을 대신하여 가정을 방문하며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알아봅니다. 영감받은 방문 교사들은 자매들과 가족들을 보살핍니다. 그들은 종종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나서서 돕습니다. 성어부재 자매들은 식사를 제공하고 온정어린 봉사를 베풀며 시련을 겪는 시기에 지속적인 도움을 줍니다. 전 세계 교회 회원들은 봉사할 기회에 대해 지난날 기뻐했듯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단합해 가난이나 굶주림, 고통, 어려움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을 구제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영혼을 구원하게 됩니다. 모든 감독은 주님의 창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창고는 가난한 이들을 보살피고 지상의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충실한 회원들이 감독에게 자신의 시간과 재능, 기술, 동정심, 물건, 재산 등을 바칠 때 확립됩니다. 우리 모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금식 헌금을 바치고 우리의 모든 자원을 감독이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님의 창고에 공헌할 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복지 원리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계시받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회원들과 그 가족들이 스스로를 부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후에도 기본적인 필요사항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교회가 기꺼이 도울 것입니다. 단기 필요사항은 곧바로 충족되며 수혜자가 자립하도록 도울 계획 또한 수립됩니다. 자립은 자신과 가족이 생활하는 데 있어야 할 영적 그리고 현세적 필요사항을 제공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 자신의 자립 수준이 높아진다면 주님께서 하신 방법대로 사람들을 돕고 섬길 능력이 증대됩니다. 궁핍한 사람들과 아픈 사람들,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이 구주의 모범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주된 원리로 하여 사람들을 돌본다면 우리의 봉사는 그들에게 생활 속의 복음이 됩니다. 사랑이 담긴 봉사는 복음이 가장 빛을 발하는 순간이며 순수한 신앙심을 반영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여러 임무를 수행하면서 감독과 성어부지 지도자들이 회원들에게 보여주는 관심과 사랑에 겸손해졌습니다. 제가 칠레에서 스테이크 상어부지 회장으로 봉사하던 시기인 1980년대 초반 칠레는 심한 불황을 겪던 터라 실직률이 무려 30%에 달했습니다. 저는 그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상어부지 회장들과 방문 교사들이 충실하게 선행을 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잠언 31장 20절에 나오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민다라는 선구를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자매들은 자신도 별로 가진 게 없었지만 더 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꾸준히 도왔습니다. 저는 그때 구주께서 누가복음 21장 3절과 4절에 나오는 말씀을 선언하실 때 무엇을 보셨는지 더 잘 이해하게 됐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로부터 몇 년 후 물가 폭등으로 경기 침체를 겪던 아르헨티나에서 제가 스테이크 상호부지 회장으로 있을 때 많은 충실한 회원들이 그 여파로 영향을 받았지만 그에 못지않은 선행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최근에는 콩고 민주공화국의 킨샤사, 마다가스카르의 안타나나리보, 짐바브웨의 불라와요에서도 다시 한번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와도 회원들이 어디에 있든지 특히 상호부지 자매들은 계속 신앙을 쌓고 개인과 가족을 강화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습니다. 부름을 받은 겸손한 자매나 형제가 가난, 슬픔, 병, 고통을 겪는 가정에 가서 평안과 도움,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와드나 지부가 어디에 있든 인원이 많건 적건 간에 전 세계 모든 회원에게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 일어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칼라는 두 자녀를 둔 젊은 엄마입니다. 그녀의 남편 브렌트는 한 시간씩 걸려 직장에 출퇴근하며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합니다. 칼라는 둘째 아이의 출산 직후 이런 경험을 얘기했습니다. 와드 상호부지의 보좌로 봉사라는 부름을 받고 난 다음 날 큰 부담감이 몰려왔습니다. 아내로서 그리고 활발한 두 살 난 아이와 갓난아기의 엄마 역할을 해야 하는 제가 와드 자매들을 돌보는 책임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두 살 난 아이가 아프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 와중에 아기는 또 어떻게 돌봐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 방문 교사인 와스덴 자매님이 찾아오셨고 그분은 자녀들을 이미 다 키웠기에 저를 어떻게 도울지 아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약국에 갔다 오는 동안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자매님은 제 남편이 빨리 와서 저를 돕도록 기차역에서 제 남편을 집까지 태워다 주라고 누군가에게 부탁까지 하셨습니다. 그 자매님이 성신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고 또 기꺼이 저를 위해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새로운 부름을 수행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다시금 확신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각자의 독특한 상황과 능력을 아십니다. 우리가 매일 그분께 기도로 도움을 구하지만 그분은 주로 다른 사람을 통해 우리의 필요사항을 충족시켜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은 우리가 헌신적으로 봉사할 때 나타납니다. 서로 돕는 것은 성결하게 하는 경험으로 받는 자를 높여주고 주는 자를 겸손하게 합니다. 우린 그런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됩니다. 복지 계획에는 항상 영원한 복음 원리가 적용됐습니다. 참으로 그것은 주님의 방법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창고의 한 부분이 되어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자 하는 소망을 새롭게 가집시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더 큰 자비와 자애와 동정심을 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통과 고난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소망과 능력이 증대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필요사항이 충족되고 그들의 신앙이 강화되고 그들의 마음이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에 충실하고 그분의 복음과 빛 안에서 걸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I express gratitude for the inspiration that attended the selection of the hymn that will follow my remarks. Have I done any good? I get the hint.
Brothers and sisters, I invite you to consider two experiences. 우리들 대부분이 빛과 관련해서 경험해 본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는 우리가 어두운 방에 들어서서 불을 켰을 때입니다. 순간적으로 환한 조명이 방을 채우고 어두움이 사라지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보이지 않고 확실치 않던 것들이 분명하게 잘 보이게 됩니다. 이 경험의 특징은 빛을 즉시 강렬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밤이 아침으로 변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경험입니다. 빛이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서서히 지평선 위로 번지는 광경이 기억나십니까? 어두운 방 안에서 불을 켜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떠오르는 해의 빛은 순간에 번쩍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금씩 점진적으로 밝아져서 어두운 밤은 찬란한 아침으로 바뀝니다. 마침내 해가 땅 위로 솟습니다. 그러나 동이 틀 것이라는 징조는 지평선에 실제로 해가 나타나기 수시간 전부터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의 특징은 빛을 은근히 점차적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에 대한 이러한 두 가지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 계시의 영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계시의 영과 계시를 받는 기본적인 방법에 초점을 맞추는 동안 성신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상에 있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며 성신의 은사, 성신의 지속적인 동반과 관련된 매우 위대한 축복 중 하나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성신은 계시자이며 어떤 사람도 계시를 받지 않고서는 성신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계시의 영은 올바른 신권 권세를 통해 구원의식, 즉 죄사함을 위한 침수로서의 침례와 성신의 은사를 받기 위한 안수세를 받은 모든 사람, 그리고 성신을 받으라라는 신권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 신앙으로 행하는 모든 이에게 주어집니다. 이 축복은 교회를 감리하는 지도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책임질 나이가 되어 성스러운 성약을 맺는 모든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들에게 주어지며 그들이 생활에서 활용해야 할 축복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열망하고 합당하다면 우리 생활에 계시의 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는 몰몬경을 번역하는 동안 계시의 영에 대한 소중한 경험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받게 되리라 믿으면서 정직한 마음과 신앙으로 구한다면 그들의 일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어떤 지식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계시의 영이 작용하는 전형적인 방식은 생각과 느낌이 성신의 권능을 통해 우리의 머리와 가슴에 들어오는 것이라는 점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이제 보라, 이것은 계시의 영이니 보라,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마른 땅 위로 홍해를 통과하게 한 그 영이니라. 그러므로 이것이 너희 은사이니 그것을 활용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계시의 영과 관련하여 그것을 활용하라 라는 문구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경전에서 성신의 영향은 자주 고요하고 작은 음성, 그리고 심히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으로 묘사됩니다. 영이 우리에게 부드럽고 조용히 속삭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적절한 매체와 외설물, 해롭고 중독성 있는 약물과 행위를 피해야 하는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그러한 도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조용한 메시지를 인식하고 그에 반응하는 우리의 능력을 손상시키고 결국에는 파괴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 각자는 개인 생활과 가정 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악마의 유혹을 거부하고 계시의 영을 의롭게 활용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숙고해야 합니다. 계시는 예를 들면 꿈이나 시현, 하늘에서 온 사자와의 대화, 그리고 영감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옵니다. 어떤 계시는 즉각적으로 강렬하게 주어지며 어떤 계시는 점차적으로 조용히 옵니다. 제가 빛에 관해 설명한 그 두 종류의 경험은 계시에 대한 이 두 가지 기본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두운 방에 불이 켜진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빠르게 온전히 단번에 메시지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중 많은 수가 하나님의 뜻과 시간표에 따라 진지한 기도 응답을 받거나 필요한 인도나 보호를 받음으로써 이러한 계시의 방식을 경험했습니다. 그러한 즉각적이고 강렬한 나타내심은 경전에 나오고 교회사에 기술되어 있으며 우리의 생활에서 실제로 일어납니다. 참으로 이러한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런 계시의 방식은 일반적이기보다는 드문 경우입니다. 태양이 떠오르면서 그 빛이 점차로 강해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메시지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계시는 시간이 가면서 우리의 열망과 합당성과 준비에 따라 조금씩 더해지는 방법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러한 계시는 점차적으로 그리고 부드럽게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같이 우리의 영혼을 적십니다. 계시의 이러한 방식은 더 일반적인 경우이며 라반으로부터 노세판을 얻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던 니파이의 경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니파이는 결국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미리 알지 못한 채 영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또한 정교한 솜씨로 배를 만드는 방법도 단번에 배우지 않았으며 주께서 그가 어떠한 방식으로 배의 제목을 다듬어야 하는지를 시시로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교회 역사와 우리의 개인 생활 모두에서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계시를 받는 주님의 방법에 대해 많은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복된 복음의 기본적인 진리들은 성스러운 숲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단번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귀중한 보화들은 필요한 상황과 적절한 시점에 주어졌습니다. 조셉 F. 스미스 회장님은 자신의 삶에서 이러한 계시의 방식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간증을 얻으려고 주님께 어떤 놀라운 일을 보여달라고 곧잘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에게 놀라운 곳을 보이지 않으시고 제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진리를 알게 될 때까지 의심과 두려움이 저에게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말씀에 말씀을 더하여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기 위해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실 필요도 없었으며 천사장의 나팔을 통해 말씀하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작고 조용한 영의 음성을 통하여 제게 간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 원리와 권능을 통하여 모든 인간의 자녀에게 진리에 대한 지식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시듯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성취는 놀라운 나타나심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회원인 우리는 극적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영적 사건을 너무 많이 강조한 나머지 성신이 그분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본적인 방식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심지어 간과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작은 영적 속삭임을 점차적으로 받아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바라던 응답이 완성되거나 필요한 인도를 받는 방법이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푯대를 지나쳐 바라보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주 기적적으로 또는 강렬한 방식으로 느낌을 받지 못한다고 하여 자신이 지닌 간증의 힘을 의심하고 영적인 역량을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성스러운 숲의 조셉,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 그리고 엘마 2세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이처럼 잘 알려진 놀라운 영적 경험이 우리 생활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여 우리에게 뭔가가 잘못되거나 결핍되었다고 생각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생각이나 의심이 든다면 여러분이 지극히 정상이라는 점을 아시기 바랍니다. 계속 순종하며 구주를 믿는 신앙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그릇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조셉 F. 스미스 회장님은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굳건히 남아있기 위해 기적과 표적과 시현에 의지하는 후기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으며 실족하기 쉬운 길을 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나타내심을 목격해서가 아니라 겸손과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에 충실히 순종함으로써 진리 안에 굳게 서게 됩니다. 우리는 빛에 대한 또 다른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는 계시 방식에 대해 추가적인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때로 아침에 해가 뜰 때 날씨가 흐리거나 안개가 껴 있습니다. 흐린 날씨 탓에 빛을 감지하기가 더욱 어렵고 해가 정확히 언제 지평선 위로 떠올랐는지 아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런 아침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새날이 밝았음을 알고 일과를 행하는 데 필요한 빛은 충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언제 어떻게 계시를 받았는지를 인식하지 못한 채로 계시를 받습니다. 교회사에 나오는 한 중요한 사건에서 이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1829년 봄, 올리버 카우드리는 뉴욕주 팔마이라에서 학교 교사로 있었습니다. 조셉 스미스와 몰몬경 번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올리버는 그 젊은 선지자를 돕고 싶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펜실베니아주 하머니로 가서 조셉의 서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에 도착하여 몰몬경이 세상에 나오는데 기여했습니다. 그 후 구주께서는 올리버에게 그가 기도로 인도를 구할 때마다 주님의 영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너는 내가 지금 있는 곳에 오지 못하였으리라. 보라, 내가 내게 물었고 이에 내가 내 마음을 밝혀 깨닫게 해주었음을 너는 알고 있나니 이제 내가 이 일들을 내게 말함은 내가 진리의 영으로 비추임을 받아 깨닫게 된 줄 너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올리버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자신이 계시를 받아왔음을 알려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올리버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제 어떻게 인도를 받고 있었는지 인식하지 못했기에 계시의 영을 더욱 깊이 이해하기 위해 이 가르침이 필요했습니다. 비유하자면 올리버는 흐린 아침에 해가 뜨는 동안 그 빛 안에서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겪게 되는 많은 불확실성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고 스스로 행하고 행함을 받지 않으며 그분을 신뢰하라고 명하십니다. 우리가 천사를 보거나 하늘의 음성을 듣거나 압도적인 영적 느낌을 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소망하고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에도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고 있는 것인지 완전히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맺은 성약과 계명을 지킬 때, 선한 일을 행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을 알려주신다는 확신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그리하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 확신이 점점 강하여지니라는 경전 구절의 의미와 일면상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적절하게 계시의 영을 구하고 활용할 때 주의 빛 가운데 행하게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때로 계시의 영은 즉각적이고 강렬하게 임할 것이고 다른 때에는 조용히 점차로 참으로 부드럽게 와서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축복이 어떤 방법으로 오든 그 빛은 여러분의 영혼을 밝히고 크게 하며 여러분의 이해력을 밝혀주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인도하고 보호해 줄 것입니다. 저는 사도로서 아버지와 아들이 살아계심을 간증합니다. 계시의 영은 실제하며 우리 개인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작용하고 있고 또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We are especially grateful.
오늘 아침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해 주신 테버나클 합창단과 지휘자 그리고 오르간 반주자에게 감사드립니다. 본 모임의 마지막 연사로서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 후 합창단이 폐회 찬송으로 타는 듯한 하나님의 영을 부르겠습니다. 폐회 기도는 70인 정원의 테드 알 콜리스터 장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몬슨 회장님.
My beloved brothers and sisters,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희 사랑과 인사를 전해드리며 오늘 제가 말씀하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생각을 인도하시고 저희 말씀에 영감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선 오늘 아침 얼리드 자매님과 버튼 감독님이 하신 교회 복지 프로그램에 관한 훌륭한 말씀에 대해 한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는 이 영감받은 프로그램을 시행한 지 75주년이 되는 해이며 이 프로그램은 많은 이들의 삶에 축복을 주었습니다. 이 위대한 프로그램을 시작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은 큰 영광입니다. 그분들은 정말로 인정 많고 성견 지명이 있었던 분들이십니다. 버튼 감독님과 얼리드 사미님이 말씀하셨듯이 와드 감독은 자기 와드 구역 내에 궁핍한 사람들을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저도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젊은 나이에 감독의 자격으로 84명의 미망인을 포함하여 회원수가 1,080명이나 되는 와드를 감리하면서 그런 특권을 누렸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복지 프로그램이 있고 상호부조회와 신권 정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매우 고마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복지 프로그램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영감받은 프로그램임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연차 대회는 제가 교회 회장으로 지지받고 3년째 개최되는 대회입니다. 물론 지난 3년간 수많은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으나 축복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 축복 중에서도 성전을 헌납하고 재헌납했을 때가 가장 즐겁고 성스러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도 바로 성전에 관한 것입니다. 1902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당시 교회 회장이셨던 조셉 F. 스미스 회장님은 개회 말씀에서 언젠가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성전이 필요한 세계 여러 곳에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소망을 피력하셨습니다. 1830년부터 1980년까지 교회가 조직되고 나서 150년이 흐르는 동안 오하이오주의 커틀랜드 성전과 일리노이주의 나보 성전을 포함하여 21개의 성전이 건립되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1980년 이후부터 30년 동안 115개의 성전이 건축되고 헌납되었습니다. 어제 새로 발표한 3개의 성전을 더하면 추가로 26개의 성전이 건축 중이거나 또는 건축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성전 수는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조셉 F. 스미스 회장님이 1902년에 소망했던 목표는 곧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회원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곳에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현재 짓고 있는 성전 중 하나는 브라질 마나우스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몇 해 전에 아마존 우림 중심부에 위치한 마나우스에서 100명이 넘는 회원들이 당시에 브라질 상파울루에 소재한 가까운 성전까지 거의 4,000km나 되는 거리를 여행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충실한 성도들은 나흘 동안 배를 타고 아마존 강과 그 지주를 여행했습니다. 그들은 수상 여행을 마친 후에 버스를 타고 또 다시 사흘 동안 평탄치 않은 도로 위를 달려야 했습니다. 먹을 것도 거의 없었고 편히 잠잘 수 있는 곳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밤낮 없이 꼬박 7일간 힘든 여행을 한 후에야 영원한 의식이 집행되는 상파울루 성전에 도착했습니다. 물론 귀로의 여정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비록 주머니는 비었어도 성전 의식과 성전 축복을 받은 것만으로 그들은 성전의 영을 충만하게 느꼈고 그들이 받은 축복에 대해 그저 고맙고 또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여러 해가 지난 지금 마나우스의 우리 회원들은 리오네그로 강 기슭에 건축되고 있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뻐합니다.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면 어디서든 충실한 회원들은 성전에서 기쁨을 얻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기 위해 치른 희생에 대해 보고를 들을 때마다 늘 마음의 감동을 받으며 성전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다시 우러납니다. 이제 티히 모우탐과 타라이나 모우탐 그리고 그들의 열 자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가족은 모두 1960년대 초반에 선교사들이 타이티 남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그들의 섬으로 왔을 때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곧 성전에서 영원한 가족 임봉의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당시에 모우탐 가족에게 가장 가까운 성전은 뉴질랜드 해밀턴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은 남서쪽으로 4,000km 이상 떨어져 있었으며 값비싼 항공편을 이용해야만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작은 농장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모우탐의 대가족은 간신히 생계를 이어나가는 처지였기 때문에 비행기표를 살 돈도 없었고 거주지인 태평양 섬에서는 일자리도 없었습니다. 모우탐 형제님과 아들 제라드는 서쪽으로 48km 떨어진 뉴켈라도니아 섬의 니켈 광산에서 취업하고 있던 다른 아들과 함께 일해야 하는 힘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산 사장은 광부들이 광산으로 오는 뱃삭은 주었으나 귀향 여비는 주지 않았습니다. 모우탐 가족의 세 남성은 무더운 니켈 광산에서 무거운 광석을 캐고 실으면서 4년간 일했습니다. 모우탐 형제님은 1년에 한 번씩 두 아들을 뉴켈라도니아에 남겨두고 혼자 잠깐 집에 다녀왔습니다. 모우탐 형제님과 두 아들은 4년간 몹시 고되게 일한 끝에 가족을 뉴질랜드 성전으로 데려갈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모았습니다. 딸 한 명만 빼고 온 가족이 갔습니다. 그들은 현세와 영혼을 위한 임봉을 받으면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모우탐 형제님은 성전에서 바로 뉴켈라도니아로 돌아가 함께 성전에 가지 못한 딸의 여비를 마련하려고 2년을 더 일했습니다. 딸은 이미 결혼하여 남편과 자녀를 둔 상태였습니다. 몇 해가 지난 다음 모우탐 형제님과 자매님은 성전에서 봉사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 무렵 타이티 파페이테 성전이 건축되어 헌납되었고 두 사람은 그곳에서 두 번이나 선교사로 봉사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성전은 그저 돌과 회반죽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신앙이 깊고 금식하는 회원들로 가득하고 시련과 간증으로 지어지고 희생과 봉사로 성결해진 곳입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 최초로 세워진 성전은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의 성전이었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고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히버시 킴볼 장로는 그 경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가 성전을 짓기 위해 빈곤과 시련과 고통으로 얼룩진 처절한 상황을 겪었던 사실을 알고 계신다. 성도들이 그렇게 힘들게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부득이 오하이오와 소중한 성전을 두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일시적이긴 했지만 결국 그들은 일리노이주 미주리 강가에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새로 정착한 그곳을 라브라칭하고 다시 한번 굳건한 신앙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며 하나님을 위해 또 하나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간신히 나부 성전을 완공했지만 또다시 집에서 쫓겨나 누구도 가고 싶어하지 않는 불모지에서 피난처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40년에 걸쳐 솔트레이크 성전을 세우는 대역사에 착수하면서 고생과 희생의 길에 다시 나선 것입니다. 오늘날 그 성전은 컨퍼런스 센터에서 바로 남쪽 구에게 장엄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거나 성전에 갈 때는 언제나 어느 정도의 희생이 따랐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으려고 힘들게 일을 하고 고생을 했습니다.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성전 축복을 받기 위해 많은 것을 기꺼이 희생하려 할까요? 성전에서 받는 영원한 축복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도 대수롭지 않으며 어떠한 대가도 감내할 수 있으며 어떠한 고생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수많은 장애가 있어도 그런 불편쯤은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전에서 구원의식을 받아야만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고 따라서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과 축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온갖 희생과 수고를 치러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압니다. 오늘날 우리 중 대다수는 성전에 가기 위해 큰 고초를 겪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교회 회원 중 85%는 성전에서 약 300km 범위 내에서 살고 있고 우리 가운데 다수의 회원들이 그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 성전을 다녀오셨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비교적 성전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바쁜 생활 가운데에서도 시간을 내어 정기적으로 성전을 방문하는 희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휘장 저편에서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성전에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 봉사할 때 그분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자신이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조셉 F. 스미스 회장님은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수고할 때 그들에게서 속박의 사슬이 풀릴 것이며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암흑이 깨끗이 사라져 빛이 그들 위해 비추게 됩니다. 그들은 영의 세계에서 그들의 자손들이 이곳에서 그들을 위해 행한 사업에 대해 듣게 될 것이며 이러한 의무를 수행한 여러분에 대해 기뻐할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사업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성전에 참석하여 돌아가신 조상들을 위해 임봉의식을 받았을 때 가장 성스럽고 귀중한 경험이 생겼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직 성전에 간 적이 없다든지 성전에 다녀온 적은 있으나 주천서를 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성전에 가기 위해 합당해지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표는 없습니다. 희생을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주천서를 받기에 합당한 조건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합당치 못한 오랜 습관을 버리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신앙을 행사하고 노력하여 십일조를 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십시오. 성전 추천서를 받고 추천서를 귀중한 자산으로 여기십시오. 사실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 마련된 축복을 모두 받기 전에는 여러분은 교회가 제공하는 것을 모두 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 회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받는 축복입니다. 10대의 젊은 친구 여러분, 늘 성전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성전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서 성스럽고 영원한 축복을 받는 데 방해가 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에서 정기적으로 성전에 가서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받는 청소년, 즉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등교하기 전에 침례 의식에 참석하는 청소년 여러분에게 찬사를 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여러분, 스펜서 W. 킴볼 회장님이 말씀하신 현명한 조언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 모든 침실에 성전 사진을 걸어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매일 그 사진을 볼 수 있을 것이며 나중에 성전은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에 가는 문제에 관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나이가 되면 이미 그 결정은 내려져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초등에서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나 성전 보고 싶어. 그 안에 들어가 주님과 성약 맺고 또 순종 약속해. 자녀들에게 성전의 중요성을 가르칠 것을 여러분에게 간곡히 청합니다. 세상은 살기에 힘들고 험난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를 끌어내리려는 존재에게 에워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가고 그 안에서 맺는 성약을 기억한다면 모든 시련을 더 잘 견뎌내고 유혹을 더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성스러운 곳에서 평안을 얻을 것이며 새로운 힘을 얻고 강화될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말씀을 마치기 전에 성전 하나를 더 언급하고 싶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성전들이 건립되고 있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2500년 전에 세워진 도시의 성전이 하나 세워질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탈리아 로마에 건축되고 있는 성전입니다. 모든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며 역할이 같고 축복과 의식도 같습니다. 하지만 로마 성전은 유일무이하게 세계에서 역사가 가장 깊은 장소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로마는 옛 사도였던 베드로와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도시이자 순교한 곳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작년 10월에 로마 북동쪽에 있는 아름다운 시골 부지에 모여 기공식 준비를 했을 때 제가 헌납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탈리아 상원 의원인 루시오 말랑과 로마의 부시장 기우세페 시아르디에게 첫 삽을 뜨는 데 참여하도록 부탁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 도시에 성전 건축을 허가하는 결정에 참여한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그렇게 참여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분들의 발걸음이 그 땅에 함께하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날씨는 흐렸으나 포근했고 비가 올 듯 했으나 한두 방울 정도만 내렸습니다. 합창단이 아름다운 곡, 타는 듯한 하나님의 영을 이탈리어로 장엄하게 부르자 모든 사람은 마치 하늘과 땅이 연합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영광스러운 찬송가를 부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흘러내리는 눈물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이 오면 영원한 도시인 로마에서 충실한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서 영원한 의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로마에서 건설되고 있는 성전과 그리고 어디에 위치해 있든 그 모든 성전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 모두가 세상의 등대가 되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기를 바라시며 참으로 그분의 아들과 딸들인 모든 세대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우리의 간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 성전은 무덤 너머의 삶이 실제하며 이 지상의 삶만큼이나 분명하다는 우리의 간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전에 가고 우리의 마음과 가정에 성전의 영이 거할 수 있도록 어떤 희생이든 우리가 치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왕국에서 영생과 승영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마지막 희생을 치르신 우리의 주님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진정한 저의 간구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Our Father in heaven, how
great.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당신에게 감사드렸나니 저희가 오늘 이곳에서 당신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여러 오늘날 저희에게 계시로 주어진 메시지를 받을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감사드려옵나니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서 저희의 영혼을 적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성신이 저희와 함께 하심을 저희가 참으로 개인적으로 필요하는 그 성신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도전들을 겪을 수 있고 그것들마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저희를 키워줄 수 있는, 그래서 영생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것들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받은 오늘 영감들, 그런 느낌들을 저희 삶에 잘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is has been a broadcast of the 181st Annual General Conference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Speakers were selected from the general authorities and general officers of the church. Music was provided by the Mormon Tabernacle Choir. This broadcast has been furnished as a public service by Bonneville Distribution. Any reproduction, recording, transcription, or other use of this program without written consent is prohibited.